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심령 활짝 열어서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새긴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최대 뉴스 채널인 CNN 방송의 한국 특파원 기자가 최근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과 귀는 세 가지 숫자에 집중돼 있다. 첫째는 12, 둘째는 13, 셋째는 14이다. 이 기자가 보도한 12, 13, 14라는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12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말하고 13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말하고 14는 6월 14일 시작되는 러시아 월드컵을 말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6월 12일이라는 날짜와 6월 13일이라는 날짜에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 기자의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6월 13일 지방선거, 6월 14일 시작되는 러시아 월드컵에 집중돼 있는데, 참고로 러시아 월드컵의 경우는 이제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는 6월 14일 저녁 6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월 15일 새벽 0시가 됐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니 월드컵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나? 아, 벌써 월드컵이 열릴 때가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는 러시아 월드컵이 6월 14일에 시작된다는 거 3일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2002년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2006년, 2010년, 2014년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의 경우는 뉴스를 보다가 월드컵이 벌써 열릴 때가 됐네? 벌써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관심의 초점이 월드컵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미국 기자가, CNN 기자가 20대에서 60대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6월 12일 북미회담이 어디서 열립니까? 그 장소를 묻는 질문을 했는데 어디서 열리죠? 예, 네. 싱가포르. 그 질문에 응답자 전체가 100% 정확하게 맞췄어요. 싱가포르. 또 응답자 한 절반 정도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모두 몇 종류 후보의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 사람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선거보다 좀 많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유권자가 7종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선거보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사람들의 관심이 6월 13일 지방선거보다는 6월 12일 북미회담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서 섣부른 축배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참고로 38노스는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그 권위를 인정받은 미국의 보도기관인데 이 칼럼의 핵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론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이 제대로 진행돼야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삼발로스에서 제기한 이 세 가지 원칙이 뭐냐. 첫째, 핵시설의 완벽한 파괴와 이것을 국제사회 100% 공개하는 것. 둘째,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CVID, 요즘에 뭐 뉴스에서 너무너무 자주 나오고 있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원칙. 세 번째, 북한이 아닌 제3국이 주체가 되어서 핵시설 파괴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돼야만 북한의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죠. 첫 번째 원칙이 이행되었다고 해서 이야 신난다 다 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이행됐어도 그 다음 두 번째 또 그 다음 세 번째 원칙이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허사가 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도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위기 대응 매뉴얼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자, 화면을 통해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과 31절로 32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백부장에게 맡기니 쫓겨가다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 상황인지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보여준 위기 대응 매뉴얼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 상황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었고요. 99%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 뭐였습니까?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이 첫 번째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 상황은 제대로 극복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원칙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돼야만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 상황 역시 첫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이어서 두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이 계속해서 잘 지켜져야만 그 위기 상황이 제대로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에 나타난 위기 대응 매뉴얼 두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1절로 3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긋나고 빗나가게 될 뻔했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첫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잘 이행이 됐어요. 즉 저기 나오는 것처럼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던 사공들의 이기적인 모습, 그 이기적인 모습을 저지한 것인데, 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첫 번째 위기된 매뉴얼은 실행이 됐지만 계속해서 실행되어야 할 두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데 뭡니까? 그것은 저기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면하는 저 모습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일단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저 모습은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먹어야 살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그래서 힘을 내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먹어야 돼. 예,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저 모습은 본능적인 행동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기를 보셔요.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어서 먹어! 빨리 먹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그 다음 이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먹어야 산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음식 먹는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것과 직결돼 있다. 음식 먹는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돼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 음식 먹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왜 사도 바울은 어째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이나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14일이나 지난 그 시점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 약 4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조차 마시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4일에서 최대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본문에 나오는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물은 마셨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14일이 지났다. 그래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14일이나 지나서 사람들이 다 탈진한 상태 그때가 돼서 야 우리 음식 먹자 이게 맞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면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너무 배고파서 이거 쓰러지겠다 잘못하면 쓰러지겠다 안 되겠다 3일쯤 지난 다음에 우리 빨리 음식을 먹자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는 게 더 맞는 겁니까? 누가 봐도 14일이나 지나가기 전에 한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음식 먹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14일이나 지난 그 시점에 와서야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14일이나 지난 그 시점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7절로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예, 지금 있는 구절은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 음식을 먹고 난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음식을 먹고 난 그 다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말해주는 구절인데 자 보셔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밀을 바다에 버려서 가볍게 했어요. 아니 어째서 여러분 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식량을 바다에 버립니까? 저 바다에 버렸다는 것은 요만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식량을 바다에 버린 것은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해안 쪽으로 섬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한 것은요 음식을 먹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음식 먹고 힘내자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11일 전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구원의 약속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배는 망가지더라도 그 배가 어떤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11일 전에 말씀드렸던 선포해 드렸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 배가 어떤 섬에 걸리게 됐다는 그 약속이 정말로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꼭 붙잡읍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가인 이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이다.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양당 제도 아닙니까? 민주당, 공화당.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상대편 정당을 향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더불어서 칭찬과 격려를 함께 해야 한다. 만약 칭찬과 격려 없이 비판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내가 비판하는 그쪽 당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도 정치권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마가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마가편. 무슨 말입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 그래서 더 잘 달리도록 만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함으로써 비판받는 그 사람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다음과 같은 이치를 도외시하는 거예요. 뭐냐?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함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달리게 한다? 맞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채찍만 하게 되면 당근을 주지 않고 오로지 채찍만, 오로지 비판, 오로지 채찍, 그러면 말은 더 이상 달리지 못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경마에서도요, 정말 경마 보는 거 어려운 사람인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결승점을 향해서 막 이 기수가 탄 이 경주마들이 으악 하고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기수가 채찍질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채찍질도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1월부터는 채찍을, 가죽 채찍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패드형 채찍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 횟수, 요것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규정을 바꿨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채찍질을 막 한다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리야! 달려라! 달려! 그런다고 말이 더 잘 달리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예. 기수가 말에게 스킨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수가 아주 친밀한 스킨십을 통해서, 아, 잘한다. 넌 잘할 수 있어. 예. 짐승한테, 기수가 이렇게 친밀한 스킨십을 하면 할수록 말이 훨씬 더 잘 달리게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짐승에게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칭찬과 격려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한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서로 간의 칭찬과 격려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 속에서 칭찬과 격려가 없이 비판만 계속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되면 그러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든든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칭찬과 격려, 칭찬이라는 것과 격려라는 것의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칭찬이라는 말과 격려라는 말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칭찬, 격려, 예. 한 부모님,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칭찬은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드러내주거나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격려는 용기나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도 이와 비슷한데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칭찬은 무언가를 잘한 사람에게 그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고요. 격려는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잘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있죠? 열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 듣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 말을, 이런 말 듣는 게 이게 칭찬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격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칭찬과, 그리고 칭찬을 넘어선 격려입니다.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말해주는 격려의 말, 그 말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천 큐티 사이트에 나도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실렸어요. 처음엔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내용을 안 보고 제목을 보고서, 아, 우리 모두 뭐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뭐 우리 모두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인가? 이런 뜻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순간, 야, 이거 혹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글 남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참고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인터넷 이메일을 보내는데, 제목만 보면 이게 이단이 보낸 글인지 아니면 기성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보낸 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이메일 제목이 이래요. 당신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의 이메일이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계속 오는데, 자,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것도 혹시 신천지 이단이 작성한 거 아닌가? 이 걱정이 돼서 아주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어떤 성도의 큐티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다 소개할 수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이 있는데 나는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큐티의 제목이 왜 나도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한 격려의 말,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 못한 사람. 그런데 잘 못한 사람인데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그저 한마디 말해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나도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이와 같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격려라고 하는 위기 대응 매뉴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속한 다른 이들 격려하는, 누군가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격려의 말 한마디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